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조명해 왔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편화하는데, 그 기초를 닦은 장본인입니다. 갈릴리의 예수 사건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경유하지 않았다면,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사건의 이례성이 세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재해석한 그 예수 사건의 의미를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음미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대한 그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 결정적 계기를 전하는 성서 본문 말씀을 20년 천안살림교회 역사에서 오늘 비로소 처음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 본문 말씀은 처음입니다. 그 성서 일과 주어진 대로 따르지만 주 본문이 보니까 가까운 기간 안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또 병행 본문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역시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안에 같이 나눴던 말씀 또 병행 본문 가운데 하나인 이 본문은 전혀 우리가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회심 또는 바울의 개종 또는 바울의 전향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네,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바울의 전향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회심은 마음의 변화요.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변화를 변경을 뜻하는데 그보다는 삶과 그 삶의 태도를 전적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전향이라고 하는 말이 세계관의 변화를 함축하는 그런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단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을 이름한다면 뭐라고 할까? 그냥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다마스커스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그 정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도로 변모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기대까지 안 해도 좋으신데 적어도 각오는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그 상상력을 자극을 하지만 그 실체를 간단하게 말하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성서가 증언하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성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전하는 말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기를 해볼까요?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샅샅이 찾아내 그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마스커스를 향한 사울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뭐 되게 우리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서에서는 뭐 그 어물쩍 넘어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어물쩍 바울로 넘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이 이름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으로 다 불렸다. 베드로가 베드로로도 불리고 게바로도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이름으로 다 통용 불렸던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그 사울 앞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래서 그는 그만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묻습니다. 대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묻는 물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응답과 함께 예수께서 사울에게 다마스커스에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겨우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시력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여기 이 아나니아는 신약성경에 세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한 아나니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간단할 것 같지만 이 보도를 그대로 믿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말고도 22장 6절에서 16절, 26장 12절에서 18절에 이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일일이 다 그 차이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동행자들이 소리는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본문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봤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은 빛을 보았다는 암시와 더불어서 전부 납작 엎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만 엎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를 보자면은 세 번째 보도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보도와 둘째 보도는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장면을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똑같은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인데 정작 바울 자신이 기록한 친서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15장 8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사건의 실체는 더더욱 아리송해집니다. 직접 자기가 묘사한 걸 보면 더 아리송합니다. 어렴풋하게 암시되어 있을 뿐 사건의 실체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핵심을 짚는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한 것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묘사는 없습니다. 물론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 있고 내가 3층 천에도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묘사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보도의 내용은 친서에는 일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건 주인공의 내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객관적인 어떤 사실 묘사보다는 그것이 주인공에게 다가왔던 그 내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뭐 결론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을 뭐 내린 셈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그 점에서 우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신 데 대해서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우선 이 사건의 성격에서 분명한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개입한 사건과 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받아들인 한 인간의 태도와 거기에 대한 그 정황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역사 내적 차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장 강렬한, 가장 열렬한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가장 열렬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변화되었을까 하는 것을 헤아려 봄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왜 박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도가 다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 만큼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구별된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는 점.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별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종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교 안에 있던 한 부류라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우선 그 점을 감안하고 접근을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그 요체를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야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된 율법을 주셨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른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교양의 어떤 분파에 따라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활과 관련해서는 부활에 관한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반면에 당시 최고위층을 이루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파인들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 훗날이죠. 훗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겹칩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의 도래에 관해서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 그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 세상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과 훗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믿음은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게 많은 부분 겹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달랐느냐? 바울이 보기에 예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이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인 그 바울이 지키고 있는 사울이 지키고 있는 믿음을 손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정통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 지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여서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달랐냐? 둘째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당시 정통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마땅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만한 위엄을 갖춘 그런 분이어야 했습니다. 왕과 같은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족보가 없는 동네입니다.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런 촌사람. 그리고 그 삶, 그 죽음,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는 그런 메시아상에 전혀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차원에서 거리낌을 뜻했습니다. 거리낌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약한데요. 그리스어로 하면 스칸달리온,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실은 스캔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라는 뭐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로마가 제국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엄청난 추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통념상으로 보면은 신명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됐느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사람에서 땅이 더럽혀지기 전에 그런 사람은 땅이 묻어라.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한편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범에 부과된 가장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은 형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했을 때 처하는, 노예들이 저항했을 때 처하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맞서 직접 저항하지 않고 이를 어쩔 수, 그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그 지배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처절한 패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은,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이 사울에게 용납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이 유대 사회 안에 공존하는 한 선택받은 백성의 거룩함은 무너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저 불순한 무리 때문에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사울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받겠습니다. 다 속아내서 저 불순분자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빨갱이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섰습니다.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 엘리트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유대적 의미에서나 그리스적인 의미에서나 로마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유대적인 의미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선민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지켜서 선민이 되는.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갖춘 교양인입니다. 로마적인 의미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주체는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에 사도 바울은 선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수해왔던 거룩함의 그 정치를 팽개치고 사랑의 정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으로 펼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 그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변모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진실로 역설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기존의 모든 상식, 기존의 모든 정당성, 기존의 모든 합리성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대미문,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고 전인미다, 아직 아무도 걷지 않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표지로서 십자가를 우뚝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난주 우리가 욥기를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더불어서 요한복음의 의미를 한 대목에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그게 왜 그러느냐, 누구 잘못 때문이냐,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표방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 믿음의 표상이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내세웠을까요? 예수의 삶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그 약점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삶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약점을 덮을 수 있는 일종의 전략에서 비롯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겠죠? 3주 전에 빌립보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거기에 망각에 의존해서 제가 또 한 얘기 또 할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를 나눌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왜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했을까? 십자가야말로 예수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버린 하나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한 예수의 삶을 그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모르거나 무시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것은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삶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바울이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건의 실태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겪은 체험의 실체가 뭐냐,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그 실체가 뭐냐 하는 바로 그 점에서 사울이 겪은 그 체험의 실체가 뭐냐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긴 말씀에서 우리가 헤아려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면 시간이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딱 두 가지 초점에만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두 가지 점만 주목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광채 속에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주인공을 곧바로 예수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사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예수의 연속성,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동일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현존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삶을 몰랐기에 십자가,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을 역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예수와 삶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으면 박해도 불가능합니다. 모르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철저한 바리새파 바울을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 몰랐으면 그렇게 열렬한 박해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채와 음성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예수께서 사울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사롭게 우리가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기 쉽지만 여기에 사울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예수 사건 이후 그 사건의 의미가 인간 구원을 위한 보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데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보편적인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하나를 꼽는다면 뭘까요? 바로 이 다마스커스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전향. 이 두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가 전하는 놀라운 사건의 주체는 항상 성령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다마스커스 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해도 좋고 또는 예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 통령 영이 함께 나타나셨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굳이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고하는 대목에서도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단 말이냐?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삶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과 이 예수를 만난 바울의 체험, 그 차이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이후 낙담한 제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의미가 영적 차원에서 승화되어서 되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승화됐어. 아,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믿는 것. 그러나 사울에게는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삶을 살았던 예수의 그 삶의 실제를 직시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승화되기 전에 그 삶 자체를 온전히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그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속되는 예수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요구되는 삶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극적인 사건과 더불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대목을 보면은 사흘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사흘이요, 예수님이 캄캄한 무덤에 갇혔던 것도 사흘입니다. 그 다음에 변모한 똑같은 그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진정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가 다시 눈을 떴다.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거듭남의 사건에서 아나니아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죠.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신이 직접 쓴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게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여러분 뭘 연상시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겪은 그 체험을 연상시킵니다. 그럼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을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 아니면 뭘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겪고 당신이 전파할 그 메시지를, 말씀의 의미를 새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정은 예수의 삶을, 바울에게서 그 여정은 예수의 삶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상상력을 더 덧붙여 얘기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그 삶을 다시 깊이, 아, 내가 그동안 뭘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새기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긴 얘기 줄이고 결론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에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예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두 번째 측면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언어적 능력으로 볼 것 같으면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구사했고 또 그보다 훨씬 이전 시대 그 근동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구사했고 또 분명히 그 기록상으로 보면 히브리어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공식 공용어였던 라틴어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맹률이 그렇게 높은 세계에서 이 많은 언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자산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접 수준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이 바울은 육체적 능력에 있어서도 몸은 보잘 것 없지만 천막을 만들 정도로 육체 노동에 있어서도 자기 생계를 적어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을 또한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언어 능력을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이전에는 자신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선교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선민회 절차를 요구할 정도로 할례를 요구했죠.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무리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선민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의 삶 자체가 이미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십자가는 그 극한을 보여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극한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 어떤 경계도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또 다른 한편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동시에 화해의 표징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죄를 만들어내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조건들을 걷어치우도록 만드는 진정한 화해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삶의 진실을 온몸으로 새기고 그로부터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진실을 온전하게 직면하게 된 빛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세계를 이전에 보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와 달리 전적으로 거꾸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세계관의 혁명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꽉 차 있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실상은 꽉 찬 욕망,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의 그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비워버린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비워버린, 그 스스로도 완전히 그렇게 비워버린 삶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조건과 능력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물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오물로 여긴다고 여겨지나요? 소유물은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까지 사라집니까? 능력 있는데도 능력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특권을 보장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당당히 그 존재를 인정받고 권리 없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데 헌신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가진 그 능력을 바로 그런 도구로, 다른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남들 위에 서는 도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설파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인 인위론, 자격이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의롭다고 다 인정을 해준다. 이 인위론의 인위론은 바로 그런 세계의 구현을 요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세계에 대한 희망, 그 세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퍼뜨려 나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도를 따르는데 낙심하지 않고 나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